우리는 왜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합니까? 바울의 재판 장면에서 어떤 권력의 말장난이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는 진실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가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말장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에 뭐 어디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잡히자마자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죽게 되니까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바닷가 가이사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무장한 로마군이 이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25장, 지난주에 24장, 다음주에 26장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먼저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 반란 전쟁 때문에 유대가 망하고 그럼에도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역시 아그리빠죠. 이 아그리빠는 지난번에 왜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그런 사람들 임명하는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로마가 유대 왕족 중에 이 아그리빠를 그 일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본래 근무지는 갈릴리인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자주 출입한 것이고 엘리트 계층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비록 식민지이지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엘리트 귀족 왕족들은 민중들하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가이사랴 재판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다가 오늘 가이사랴까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관할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 재판하는데 가려고. 사도 바울도 대단한 거죠. 권력적인 어떤 역학 관계를 볼 때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총독이 나오죠. 총독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지난주까지는 총독 이름이 벨릭스였습니다. 그 말은 로마에서 총독이 실정을 해서 통치를 잘못하고 막 소문이 나쁘니까 바꿔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벌써 감옥살이를 했어요. 총독하고 왕이 있는데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왕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위가 높아요? 당연히 총독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하러 가야죠. 그래서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배 타고 총독이 부임하고 상륙하는 것이 가이사랴니까. 거기 높은 사람이 오니까 비록 어떤 왕이라도 급하게 내려가서 인사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아그리빠 왕은 재판하러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사치레하러 간 것 같아요. 가이사랴. 그런데 총독은 처음 부임했으니까 유대 지역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그리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야 좀 당신 날 좀 도와달라. 이 사건이 하나 생겼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누구 민족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면 안 된다. 로마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태를 좀 파악 좀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왕족답게 히브리 말과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자문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뒤에 누구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버니게. 베르니체라고라도 읽어요. 혹은 베르니게라고도 읽어요. 여자입니다. 누구냐? 아그리빠의 누이입니다. 왕족으로서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사람, 티토 장군,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을 때 서로 연애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거의 황후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아니 저쪽에 유대 여자 출신인데 얼굴 이쁘다고 우리 황제 받아들일 수 있나? 반대를 해서 못됐습니다. 아그리파 왕하고 이 버니게 스토리는 세속적인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특별히 문학계, 오페라, 음악, 미술하는 쪽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엄청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누이하고 같이 있다? 근친 상간을 한 관계가 아닌가 소문이 너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 버니게가 로마 티토 장군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그 소문이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제끼리 그렇게 연문이 있어서 그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파 2세하고 그 누이 베르니게 혹은 버니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 로마인의 그 정치인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 다 관조가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 종교에서 나온 뿌리라고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해 드렸죠. 종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재판은 로마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교차하는 법정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술, 말장난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권력의 언술, 말의 이중성. 첫 번째 25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신문을 다 해보니까 뭐 자기는 뭐 알지도 잘 못하지만 뭐 별로 사형당할 일을 한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석방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법적 선언같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했지만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이제 석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권력이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의 말장난이자 모순입니다. 예, 오늘 우리 사회에도 진리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말장난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잡혀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잡혀있는데 총독님 아그리파 왕이시여 내가 여기에 쓴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슈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25장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너가 문제야 우리는 정치인이야 라고 하면서 외면을 해버린 것이죠. 복음은 부활사건이고 부활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싸움이네 그냥 가져가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립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보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말장난을 넘어서십니다. 25장 12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는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황제 앞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실제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들의 말의 모순 속에서도 역사하셔가지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까? 침묵하는 자입니까? 말은 빛의 도구입니까? 안개의 도구입니까?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을 무죄로 여기면서도 석방하지 않는 베스도의 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떠한 상황과 닮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종교적 문제로 축소하는 말은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할 자리에 침묵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장난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겠어. 중립이야. 그리고 야 지금 뭐야 이 어려운 형편에 더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냐라고 하면서 정말 그럴듯한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도전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진리를 가지고 침묵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말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진리를 가리는 안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죠. 오늘 법정에서 신문하면서 나온 권력의 언어가 힘이 세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은 더 가치 있는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언어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할 용기, 진실을 드러내는 언어를 선택하십시다. 가이사, 황제에게 가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혹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크리스찬이 볼 때는 정치인이 회피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높은 황제한테로 보내는 것이죠. 한국에 그러한 일이 요번 탄핵 정국에도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회피 속에서도 진리는,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공공한 감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인간들의 언어 유희들을 격파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복음의 장정으로 불러내어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그 섭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만 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